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5면에 있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유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선지자들이 창세기부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참으로 많이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아, 이분이 참으로 많이 부르짖는 분이었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길,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부르짖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딱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그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와 더불어서 함께 오는 것이 도덕적인 타락이죠. 정치적인 타락이고 사회 문화적인 타락입니다. 그곳에 자연스럽게 사탄의 문화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영적인 타락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선지자가 갇혔다라고 하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죠. 사방으로 꽉 막혀있는 곳에 가두어둔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고 있던 이 시대에 타락상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이미 타락을 했고 정치적으로 말할 수 없는 타락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까지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갇혀있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 권력이 하나님을 막으려고 애를 쓴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으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누가 필요하냐면은 갇힌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시대에는 소망이, 그나마 소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더 이상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시대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그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작 찾으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내 말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변화가 될 수가 있고 나도 변화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믿는 자에게 최악의 상황은요, 사방에 막혀버린 감옥에 갇히거나 이렇게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이런 것은 최악의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것이 최악의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그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궁궐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초가 삼간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옥 속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오고 그 음성이 나를 때리고 있다면은, 내 마음을 자꾸만 감동을 시켜주고 있다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가 다 갖추어진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케네스베 선교사님이 북한에 갇혀졌죠. 서방 세계에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는 그곳에서 자유할 수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간수이고 너는 죄수인데 어떻게 네가 더 행복하나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입니다. 도무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벽이 생겨가지고 도무지 이 말씀이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순간이고 무서운 순간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힘들고 이런 상황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을 할 때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의 자녀, 주시는 그 자녀를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아기를 낳아보려고 그러다가 이스마엘을 낳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동안에는 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음성 들려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침묵해버리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때가 아브라함에게는 암흑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침묵기가 사라지냐면은 세례요한의 외침,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외침을 그때에, 여러분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가정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러면서 암흑기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게 다냐?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미션을,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갇혀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무엇을 요구하셨냐 하면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을 해주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시대가 절박한 상황이고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오고 지진의 소식들, 끊임없는 전쟁의 소식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IS가 두려워서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 어제 뉴스와 오늘 뉴스에 보니까 2만여 명의 사람들이 피난을 나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못지않습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절박한 상황, 이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부르짖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짖으라. 여러분, 그 분위기가 자꾸 힘들어지고 흑처적할 때 그때 우리가 목소리를 자꾸 낮추고 있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소리를 좀 질러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 찬송을 인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찬송 이렇게 잘 인도하는 게 처음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힘이 있게 찬송을 인도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좀 높이셔야 돼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군인들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발을 맞추어 가면서 군가를 부를 때 보면은 악을 써가면서 부르죠. 악을 써가면서 부르면은 없던 힘도 그 속에서 솟아올라오게 되어 있고 한번 붙여보자, 싸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서 올라오는데 군가를 부르는데 풀이 죽은 목소리를 부르고 있으면은 그냥 안 부르는 게 낫죠. 그건 전쟁에서 이미 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의 성격은 좀 우울질,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사가 심각하고, 뭐 저를 조금 닮았습니다. 심각하고, 그리고 좀 침통하고, 쉽게 움츠러들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졌으니까, 또 억지로 가두어진 것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좀 부르짖어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어라. 소리를 좀 지르면은 그제서야 이 속에서 안정감도 있고 믿음도 생기고. 근데 여러분 너무 좀 주눅이 들어있을 때는 일부러라도 좀 소리 좀 지르십시오. 저 산에 올라가서 야호도 좀 불러보시고 찬송도 좀 크게 좀 해보시고. 정말 무서운 것은 분위기도 힘들어져 있는데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내어가지고 크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함과 응어리져 있는 것, 그거를 좀 털어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전에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구하실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자꾸만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으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이와 같은 많은 부분들이 죄악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약하게 들리고 그런 차이점이 있을 뿐이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촉구하신 그 이유는 지금 암담한 이 이스라엘 이 나라 정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출발점입니다. 내 안에서 이상하게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사인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고 천만 정도가 기도의 횃불을 천만은 안 되겠지만은 횃불을 높이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의 횃불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지금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큰 일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온 국민들 가운데에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가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창조 사역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왜 우리를 끌어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계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충분히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왜 필요로 하십니까?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기도가 무에 필요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엄청난 일들에 우리를 동참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고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나와 함께 가고 싶은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의 그 역사에 끌어들이셔가지고 동참하면서 동참시키면서 동행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 나도 동참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죠. 삼위,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분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 분은 늘 함께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신 것이 우리만 이룰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하자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이 세 분은 세 분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었죠. 딱 한 번.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딱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셨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그 위에 모든 저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셨고 그래서 아들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로 버리셨죠. 그 딱 한 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딱 한 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깨어진 적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뜨리면서 그 존재 자체를 깨뜨리시면서까지 구원하시려고 했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잘났고 못났고 좀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높은 자리 있고 낮은 자리 있고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삼위일체 그 존재 자체를 깨뜨리시면서까지 구원을 시키려고 하셨던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을 아닙니까? 번개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죠.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죠. 손바닥 넓이만한 인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하고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를 부르는 이 명칭들이 비참합니다. 참 비참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쪽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아들을 내어주고 삼위일체의 그 존재를 깨뜨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이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존귀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손을 잡고 가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도구로 아니 동료로 동역자로 그렇게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타락하면은 우리가 타락을 하면은 슬퍼하시고 인간이 뭐라고 이 조그만 인간이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이 지구도 아주 점처럼 작은 지구인데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존재 때문에 슬퍼하시고 나의 성장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의 찬양과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내가 나를 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서 숨을 주시는 분이시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시면서 나랑 함께 가자. 나랑 함께 가자. 아가서에 보면은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 네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럽고 너 얼굴은 너무나 예쁘구나. 내 손잡고 함께 가자.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함부로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되는 인생이 아닌데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수가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실수 좀 해도 여러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해도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입술에서 실수는 아니겠죠. 그 속에 가득 담고 있는 것을 내뱉은 거니까 좀 독한 말을 해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부르짖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따지고 보면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서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으로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빨리 일어서야 되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불러서 부르짖도록 만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금식기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있는데 언제까지 잠자고 있겠습니까? 그분들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일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셨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장 6절 말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예레미야에게 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성읍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레미야에게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면서 고쳐서 낫게 해줄 테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든 상황에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냐 하면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이 민족이 지은 죄악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성읍을 치료하면서 고쳐서 낫게 해주시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이 이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나님 이 민족을 영광스럽게 회복을 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전에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 이거 아닙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 위에 이전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레미야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한 제목은요.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속에서 힘을 얻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이거구나. 이 성읍이 세상 세계에서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 국격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국가 원수들과의 모임 속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권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열방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열방에서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열방에서 하나님 높여 세워주옵소서. 지금은 이렇지만은 하나님 다시금 세워주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고쳐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성도는 기도하다가 보면은 아, 이거 아니면은 또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자세가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민족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역전시켜서 이 열방 가운데 찬송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